오늘 주실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에스라를 보겠는데요.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는 제가 아직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보면 배경을 이렇게 쭉 보세요. 지금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때 586년 때 멸망하게 되고 다니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1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수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 에스라서가 이제 무대 배경이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있고 그때 이제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 또 그때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가 역사적 시간이에요. 그 1차 포로에서 2차 포로가 돌아올 때까지 약 50여 년의 시간이 가죠. 그리고 2차 포로가 또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게 에스라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지역에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에스라가 가서 다시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에스라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로 돌아가는데요. 2차 포로가 지나고 나서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 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때까지는 약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오늘 이제 본문 1장이에요. 이 1장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나라가 잡혀갔지만 그 나라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세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2세인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보면 출세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조국의 소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잘 아는, 보니까 한 형제, 그런데 이제 뭐 아무튼 형제 하나가 와서 유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 가서 잘 살고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또 훼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됐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전 재건을 해서 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또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뭘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또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구약시대. 또 그래서 또 어려움이 생겼더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4절이에요. 1장 4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 오늘 제목이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며인가 그렇죠? 예, 금식하며 기도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렇죠? 뭐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준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 이랬어요. 여러분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갔어요. 소수의 그래도 헌신되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갔는데 그 믿음 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멀리서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왕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2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잘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이 정말로 잘 돼 있었던 사람이었고 역사 의식이 정말로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고국의 소식에 늘 관심이 있었고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이 눈물을 흘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했다라는 이야기를 수일 동안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일 동안 금식했어요. 요새 우리 예배당 중추교회에서 하루에 한 끼씩만 돌아가면서 금식하지 않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 잘하고 계세요? 예. 시간 보고서 기다렸다 밥 땡 하면 잡수고 막 그러고 이분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꼭 내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우리나라를 아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내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런 굉장한 처절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뒤에 보면 성벽 짓는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사절을 이렇게 자꾸 곱씹어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어떤 소식이 들리면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아유 좀 잘하지 이 정도로 끝나지. 한국에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금식해본 적 오래잖아요. 그럼 최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와서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살 때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막 원단 금식 기도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막 이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어떤 문제, 우리 교회 이렇게를 위해서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게 지금 언제 이랬었지 할 정도로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아마 안 가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들었던 나라예요. 들었던 조국.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우리나라 이야기. 그런데요, 그 나라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늘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를 해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 주셨죠. 우리 그 약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해서 그 속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우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평상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율법적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기도를 해요. 여기 보면 신명기적 레위기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면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다. 그런데 또 구절에 돌아서 내 말씀을 지키면 멀리 있어도 다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여,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린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무엇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살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평상시의 삶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느헤미야는 뭐로 살았던 사람이냐면 일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성공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훈련되어졌고 헌신되어졌던 사람인 것을 1장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려웠던 시대였잖아요. 나라 잃고 서러움 당했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또 6.25 전쟁 시대, 또 전후 세대, 그 다음에 산업 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열심히 그래도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했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제 민주화 시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전쟁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불과 짧은 역사 안에 굉장히 다른 세대와 시대적 모습들이 이렇게 굉장히 확연하게 있어요. 아주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역사의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른 시대들이에요. 제가 우리 오늘 이남녀 전도의 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52세부터 60대까지 한 분들 한 분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쭉 다 봤어요. 우리 그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렇게 보니까 전쟁 후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었던 시대들이시더라고요. 가난할 때 태어나서 생존 경쟁을 피부로 느꼈던 분들이에요.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안 굶어 죽고 열심히들 부모님들이 살고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이민 오셨잖아요. 이민 오셨어도 나이 들어서 이민 오셨으니까 힘드셨죠. 지금보다는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한국 사람도 뭐 별로 없었던 시대. 영어 못해서 서러움 받았던 시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누가 뭐 알아주기나 했겠어요? 구박받았던 시대. 그런 시대 오셔서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죽도록이라고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민 생활 오래 하니까 서양 사람들의 눈치 보는데도 이제 도가 트실 정도로 영어를 못해도 눈치로 영어를 알아듣는 탁월한 세대. 정말, 정말 훌륭한 세대예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으로 겪었던 정말 제가 보면 위대한 세대들이시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그 전에 이어전도에서 기도 제목들을 쭉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면 본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부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효도받지 못할 불행한 세대라고. 지금 그러세요. 마지막 효도하는 세대고 효도 못 받으실 세대예요. 그래서 참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나는 뭐야 그러실 수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세대가 우리 이남여전도의 세대들 같이.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이놈의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어디 낄 자리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글로 갈까 말까 하다가 간 분들은 괜찮은데 안 가고 끝까지 버틴 분들은 아주 외로운 세대가 또 돼버리고 거기다 이제 육체적 갱년기도 오고 이제 힘들고 여자분들은 왕성하고 남자분들은 힘이 점점 쇠약해지는 이런 어디 가도 핍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모진 고난의 끝이 어딘 줄 모를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딜까? 이 주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세대예요. 남자분들은 저 이렇게 저 처절인 아멘. 저 그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저 개인적으로 보면 큰형님들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짠해요. 이상하게 우리 이남준대 분들을 보면 그냥 그래요. 그냥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도 있지만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헌신을 하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분들한테 또 헌신해라 그러면 죽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헌신하실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남녀전도의 세대들도 너무 귀하고 훌륭한 세대인데 이 남녀전도의 이분 세대들도 1세대 못지않게 참 귀하고 보배로운 세대들이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나무로 치면 1세대가 뿌리라면 우리 이남녀전도에는 그 뿌리 위에 있는 그큰 그냥 아름두리 밑둥 같은 폼도 안 나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삼도 있고 사 가지도 있고 오라는 꽃도 이파리도 있어요. 근데요, 이파리나 이런 거는 좋은 시절이죠. 좋은 시절에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꾸로 양분을 밑으로 내려줘요. 그런데 이파리 다 떨어지고 힘든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 나무가 생존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되면 젊은 세대들은 싹 없어져요. 못 견뎌요, 훈련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대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이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꽃 좋고 여름 하나니는 참그 은혜 때 풍성한 그런 시대에 누리는 행복이라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양분으로 끌어당겨서 저 윗세대들까지 공급하는 1, 2세대들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 귀한 세대다. 이미 수많은 헌신을 했던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하면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이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세대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을 보고 위로를 받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그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삶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는 헌신이 아니라 제가 보면 말씀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헌신하는 세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삶, 하도 이제 이민 생활이 힘들고 외롭다 보니까 모임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이 남녀전도회 분들은 일단 모이면 기도들을 많이 하는 모임들을 좀 가져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우리 언제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 모여서 같이, 누구네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운동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다음 3, 4, 5에게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헌신되이 해서 그 기도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하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때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나도 그때는 그랬어. 애 키우면 다 힘들어. 원래 그때 되면 아픈 거야. 이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래 힘들지 어렵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이런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 이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믿음의 동생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같이 받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되어 헌신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들을 잘 물려주는 그 역할이 그래서 이 세대가 안 끊어지려면요 이 남녀전도회가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모습이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이어져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대들이세요. 그래서 이가 삶도 아우를 수 있고 일도 잘 같이 모실 수 있는 세대거든요. 지금 그게 단절이 와버리면 안 돼요. 일이랑도 힘들고 삶이랑도 힘들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별동대처럼 계시면 안 되고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셔서 영적 생명력이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세대예요. 제가 볼 땐 삶은 그 역할을 못해요. 삶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대에 야성을 잘 많이들 못 갖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유산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그 삶을 살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세대가 저는 이 50세 때까지신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해보고 막 그 우리 어디에요? 한국에 계셨을 때 그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막 이런데 알고 끌려 알고 간 사람 그때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가니까 끌려가고 그 솥 가지고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솥에 해먹고 그 한월산 기도원 겨울에 들어가면 지금은 거의 못 들어가요. 전 문 열고 들어갔다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문을 딱 열면 그냥 그땐 안 씻을 때잖아요. 겨울에 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초부터 찬양을 하는데 춥다고 비닐으로 다 막아놓고 막. 아휴. 그런데도 그때 기도들 하고 은혜를 받고 추운데 나가서 무슨 또 소나무를 뽑으라고 그게 뽑혀요? 안 뽑히지. 그 붙잡고 기도들 하고 또 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나 막. 그런데요. 그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때 우리 민족이 살았죠. 그때 살았죠.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죠. 근데 그때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세대들이 지금 50대 시대라니까요. 그때면 휴가 내서 추석이고 정초고 되면 막 기도원 가서 기도들을 했다고요. 뭐 놀러 다닐 때도 없었고 놀러 갈 돈도 없었고 뭐 어디 놀러 갈 휴양지도 변변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세대들. 그 세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룩한 흔적들을 지녔던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많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내가 그런 믿음의 기둥으로서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의식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어가 주세요. 이어가 주세요. 그거 지켜내야 우리 교회 다음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면 우리 1세대들의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 다음 세대들은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사실 없어요. 은혜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믿음이지 이게 체험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배워서 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믿음과 이게 다 못 깨달아졌는데 경험한 것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배운 사람이 이겨요? 경험한 사람이 이겨요? 경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배운 거는 간접 논리지 직접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했던 그 흔적들이 체험 못한 세대들에게 간접 체험으로라도 전해지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우리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굉장히 좀 하나님이 좋은 성품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모아 주셨잖아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꿈을 같이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한국 교회 역사를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1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인원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찾기 진짜 어려워요. 아주 희소성이 높은 교회예요. 그리고 세대 간에 안 싸우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다양한 세대가 골고루 모였는데 갈등을 잘 하지 않아요. 굉장한 은혜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쳤던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역사의 흔적을 어디선가는 남기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타민족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역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끌고 가지는 거예요. 전체 다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다 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정말 시커먼데 한 줄기 빛이 선명하게 비춰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들어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세계를 바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뭐 뒤집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선가 홀연히 하지만 선명하게 비춰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이 남녀전도회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의 시대적 사명 인식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런 역사들을 우리 온 교회적으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대적으로 실감하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